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성도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주님, 이 시간도 살아계신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성성의 경배와 찬송과 찬양을 받으시며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케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또 모인 모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음성을 듣게 하시되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 깊이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을 있으면 긍휼히 여기셔서 저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저들이 있는 처소가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헛되이 왔다가 가는 심령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평상에서도 함께 하여 주시고 군복무 중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또 흩어져 있는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인간에게 소망이 있는가? 세상에 소망이 있는가? 혹시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닌가? 세상엔 불행과 허무만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리가 생각을 때때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불행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죄가 많고 죽음이 가득하고 갈등과 싸움, 극한 투쟁과 전쟁이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 배신이 있습니다. 미움과 살인이 있습니다. 음란과 부도덕이 만연해 있습니다. 부조리와 모순이 있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허무한 세상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에게 주신 소망,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성도의 소망은 무엇보다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우리의 소망 제1호입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근심했습니다. 주님이 떠나지 않고 오래 계셨으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재림입니다. 재림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복된 약속을 제자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초두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주의 재림의 약속은 제자들에게, 근심하던 제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을 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현실, 어려운 현실 가운데 혹은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있는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내 문제의 모든 해결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바로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잘못된 것은 주께서 용서치 않고 다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참 알곡과 같은 것을 주님이 모아서 영생천국에서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2장 13절에 말하기를 복스러운 소망, 우리 주님을 가르쳐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그렇게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었고 예수님의 신성을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표현한 말씀 중에 하나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이시라고. 주님이 처음 오실 때에는 마구간에서 유약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는 영광 가운데 능력으로 재판자로 심판주로서 오실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는 대로 주의 영광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시 오심은 영광스러운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이하에서도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났을 때에 천사들을 동원한 위엄찬 모습으로 재림하실 것인데 그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불로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을 말씀했습니다. 주를 모르는 자들,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불로 형벌을 내리시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그들이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재림은 악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초대 성도들은 바로 이 주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었고 소망했습니다.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주의 재림이 악인에게는 두려운 심판이지만은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사건이다. 주님이 오실 때 모두들이 할렐루야 환영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확실한 모든 초대교회로부터 믿어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아직도 우리가 갖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소망입니다. 성도의 소망 제1호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종말사건, 앞으로 일어날 대환난과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 영원 세계에 대한 종말사건들에 대해 자세히 예언한 책인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책의 첫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에 주의 재림에 대해서 밝히 증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다시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주님이 오실 때에는 모두들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렇게 표현했고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은밀하게 혹은 자연적인 어떤 한 과정으로서 이 시대가 점점 변화되거나 또 좋아지는 그런 형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재림은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천지개벽적인 사건으로 올 것이다. 주님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오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게 될 것이다. 그를 찔렀던 악인들도 주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할 것이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주님을 믿은 자들이 왜 애곡하겠습니까? 기뻐하며 환영하며 주님을 기다렸는데 오셨다고 그들이 주님을 즐거이 영접하게 될 것이지요.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하리라. 헬라말은 나이, 나이 한말은 참으로 그러하다, 참으로 참되다, 참으로라는 그런 부사입니다. 나이, 그러하리라, 참으로 그러하리라. 아멘도 역시 참되다, 진실되다 하는 말이 아닙니까? 주의 재림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이 말씀이 참되다, 진실되다, 도장을 두 번이나 꽝꽝 찍듯이 그러하리라, 나이, 그리고 아멘, 나이, 아멘, 꽝꽝 도장을 찍었습니다. 주의 재림은 참된 약속입니다. 요한 계시록 22장 20절 계시록의 마지막 페이지에도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이 요한 계시록에 기록된 종말 예언의 내용들을 증거하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신데 그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거기에 진실로라고 하는 번역된 것이 바로 1장 7절에 그러하리라 나이라는 헬라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나이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전동 본문에는 진실로 오시옵소서 나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이 진실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응답하기를 아멘 주 예수여 나이 진실로 오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그대로 나이 나이 같은 말로 응답하였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히브리어로 하셨는지 아람으로 표현하셨는지 몰라도 쓰여있는 헬라말 성경에는 이렇게 헬라말로 같은 나이 응답도 나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와 같이 신약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약속과 사도 요한의 진심의 사모함으로 진심의 사모함으로 신약성경이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재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심으로 사모하는 소망인 것입니다. 성도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정말 바라며 사는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진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들의 소망 이루는 주의 재림입니다. 주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또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합니다. 주의 재림이 첫째고 둘째에 우리의 소망은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우리의 소망은 부활일 것입니다. 부활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만다면 그에게 아무런 소망이 있을 수 없을 것이고 모든 일이 허무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못을 쌓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죽고 마는 것이라면 그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주께서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이 끝이 아니란 말이죠. 사람들은 무덤이 끝이라고 다 생각하지만은 그래서 무덤에 묻을 때에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해서 통곡하며 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목소리를 놓아서 울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무덤이 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을 말합니다. 무덤이 갈라지고 무덤에 묻혔던 시체가 일어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중부활을 말씀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말씀한 것입니다. 의인은 영광스럽게 부활하여 영생에 이르는 부활을 할 것이지만 악인은 치욕을 받기 위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기 위하여 악인도 부활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악인이 악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그리고 자신이 자살해 죽고 말면 모든 것이 끝난다 생각하고 자살하고 말았고 그렇게 끝나버린다면 이 세상처럼 무질서한 세상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아닐 것입니다. 도덕적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가 없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부활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엄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은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신약성경의 그 어디보다도 가장 자세하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한 성경이 고린도전서 15장.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은 기억할 만한 장이죠. 요한복음 15장 그러면 포도나무 비유,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사랑에 대한 말씀,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믿음에 대한 말씀 등의 성경의 특이한 내용들을 담은 장들을 성경을 애독하는 사람들은 웬만큼 많이 기억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하면 부활에 대한 장이라 기억해야 될 만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장입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죽은 성도들이 왜 살아나느냐, 죽은 자들이 정말 살아날 것인가, 죽은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부활의 근거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다 믿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한 훌륭한 선생으로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성경에 증거했기 때문에 믿습니다. 증거한 대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와 같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능히 믿을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은 증거한 것입니다. 옳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장차 우리도 다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땅 위에 계실 때 몇 번 시범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야이로의 외동딸, 12살 된 외동딸을 달리다, 쿰, 소녀야, 쿰, 일어나라. 달리다, 소녀야, 쿰,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해서 일으켜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독자가 죽어서 장례 행렬을 행렬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시며 멈추게 하시고 그 흐느껴 우는 과부의 눈물을 불쌍히 여기시고 멈추게 하시고 소녀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하셔서 그 죽은 청년을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썩기 시작한 나사로를 그 무덤 앞에서 돌을 굴러내라. 막은 돌문을 굴러내라. 그리고 나사로를 향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느라 일어나 나오느라. 죽은 사람이 들을 리가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배를 온몸에 동이고 있는 채로 일어났습니다. 배를 풀면서 나왔을 것입니다.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시범적으로 살리신 것과 같이 마지막 날 주님께서 무덤을 향하여 죽은 자들아 다 일어나거라, 성도들아 다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고 명령하실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독자나 또 나사로와 달리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다시 죽지 않는 영생하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죄성이 하나도 없는 몸으로, 다시는 질병에 침입을 받지 않는 그런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영생할 수 있는 몸으로, 늙지 않는 그런 몸으로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 부활에 대한 영광스러운 약속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끝부분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죽은 것을 잠잔다고 표현하죠. 잠자는 것처럼 보이니까.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천사들과 더불어 나팔 소리와 더불어 시끄럽게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오실 때에 그때에 주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주의 소리가 있다.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오시는 그때에, 그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할렐루야죠. 살아도 다시 썩는 부활은 그것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생할 몸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 당시에 살아있는 성도는 구태여 죽었다가 장례식 치렀다가 부활할 것이 없으니까 이미 장례식 치러서 무덤에 묻힌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스럽게 부활하고, 지금 그 당시에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지금 있는데 오늘 예배 중간에 혹은 예배 끝나고 나가려는데 주님이 혹시 재림하시면 우리는 죽지 않고 그대로 변화되어서 영생할 몸, 부활체와 똑같은 그런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아, 너무 좋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부활이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서도 귀한 그런 말씀을 증거해 주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방금 전에 제가 표현했지만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주의 재림은 그렇다.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은밀하게 오는 재림이라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고, 주님의 재림은 항상 공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영광스럽게, 또 조금 표현을 조금 더 실감하게 하면 시끄럽게 떠들썩하게, 하도 사람들이 은밀하게 그런 재림을 말하니까 그와 대조해서 떠들썩하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은 자들 말합니다.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악인 심판을 받을 자들의 부활은 그 다음에 일어난다는 뜻을 암시하는 것 같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우리도 변화됩니다.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공중에 올라갈 때 현기증이 나서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고 산 자들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가 공중으로 지남철에 끌리듯이 끌려 올려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며 아마 영접하고 내려온다는 뜻일 것입니다.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광스럽죠. 그것이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암만 살아봐야 100년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150살 산 사람 없을 것입니다. 예.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우리 예배당에 지금 예배드리는 사람의 절반도 아마 없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육신의 목숨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목을 매듯이 거기에 소망을 두고 어리석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지 않고 부활과 변화된 새 부활체에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한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부활체가 돼야 죄성이 더 없는 우리 지금 우리의 몸은 내가 죄 안 짓기를 결심 또 결심해도 때때로 우리 속에는 미움의 마음이 들어오고 또 모든 욕심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 속에 거짓된 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허용하면 안 되는 것들이 즉시 회개하고 씻어버려야 될 바이러스와 같은 병균들입니다. 바이러스와 같은 균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거 내버려 두면 큰 병이 됩니다. 그거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보혈의 샘에서 씻음 받아야 됩니다. 죄를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그건 묵은 때와 같은 지저분한 것입니다. 예, 목욕을 하셔야 됩니다. 예, 깨끗하게 세수하셔야 됩니다. 온 클렌싱 클림을 발라갖고 좀 지저분한 거 다 뜯어내셔야 됩니다. 예. 그것이 죄악과 같은 것입니다. 그 죄를 품고 살면 아무리 겉보기에 예, 값비싼 옷을 걸치고 고급 화장품을 바르셨어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아, 추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싫어하십니다. 예, 근심하십니다. 회개치 않고 계속 고집부리면 노하셔서 하나님이 엎어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엎어버리신다. 예루살렘을 엎어버린다. 오래 참지만은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고치라. 예, 버리라. 예, 그걸 청산해라. 내 죄를 내가 품지 말아라. 그 불과 같은데 그 죄를 품고 있으면 네가 뒤어 죽는다. 경고하지만은 고집을 부리고 그래도 이게 좋다고 불나방이처럼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서 그거 좋다고 하면 죽습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죄악된 것은 즉시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이 죄성이 아직도 있어서 씨름이 있고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부활체가 되면은 죄성이 전혀 없는 병에 걸리지도 않는 죽지도 않는 영광스러운 아름답고 건강한 몸 그때 가면은 우리가 다 지금도 자세히 보면 인간은 다 아름다울 것 같아요. 어릴 때 어린 아이들 보면 대체로 아름답잖아요. 못난이도 아름답습니다. 못난이 삼형제 그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나라 동양적인 그 애기 그 인형들 못난이 삼형제도 보면은 그래도 예쁘잖아요. 그것이 못난이 우리 동양 사람들이 다 못난이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이목구비가 좀 선명하고 보면 좀 더 잘생긴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우리 동양 사람들은 좀 코도 납작하고 머리도 좀 납작하고 못난이지만은 그래도 다 예뻐요. 사람이 다 예쁜데 크면서 죄를 많이 짓고 또 슬픔에 찌들리고 해서 다 이게 찌그러지고 상도 찌그러지고 주름도 생기고 그래서 그렇지 그래도 지금 되게 좀 찌글찌글하더라도 웃어보세요. 예, 웃으면은 되게 예뻐요. 사람들이 웃으면 다 예쁜 거예요. 그런데 웃지 않고 있으면은 암만 잘생긴 사람도 예, 그 슬퍼갖고 상을 찌고 있으면 아이고 미워요. 그러면 미워요. 그러나 못난이 삼형제도 예, 방긋방긋 웃고 그러면은 예쁜 것입니다. 예쁜이 삼형제가 됩니다. 사람이 다 예쁜 구석이 다 있고 못난 구석이 다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부활체가 그렇게 영광스럽습니다. 성도의 소망 셋째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로 천국과 영생, 천국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왜 오십니까?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 오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오시고 죽은 자들이 죽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은 변화를 받고 부활체가 되고 죄성이 없는 연약하지 않는 죽지도 않는 그러한 영생할 수 있는 몸으로 되어서 그래서 영생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 살게 되는 이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무엇인가? 디도서 1장 2절에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거짓말할 줄 모르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사람의 약속도 정말 약속하고 도장 찍고 예 또 요새는 복사도 하고 애들이 보면은 그러잖아요. 예, 약속을 딱 해놓고 약속을 해놓고는 도장을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요새는 복사까지 한다고 흉내를 내서 아 우리가 웃는데 이렇게 약속은 사람도 지킨다는 말이잖아요. 한번 내가 약속하면 꼭 지킬게 예, 꼭 지킬게 도장 찍는다 그러니까 복사해갖고 내가 한 부씩 갖고 있자. 꼭 약속한다. 이렇게 흉내를 냈도록 약속은 지키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여기에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은 영생이다 그랬어요. 대단한 약속이 아닙니까? 100년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영생을 위해 살겠습니까? 저는 영생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영생을 내가 약속하노라 내 뜻대로만 살아라 내가 영생을 주겠노라 그래도 영생이 싫습니다. 나는 100년 동안 신컨 재미있게 아주 멋있게 살다가 그냥 칵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생각일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뭐 많이 생각할 것도 없이 답이 분명할 것입니다. 영생의 약속이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도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영생이란 말이죠.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을 믿습니까? 믿는 우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는 것을 아느뇨. 너희가 이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영생을 소망하며 사느뇨. 이 얘기입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한 해가 또 왔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절망할 것입니까? 세상은 소망할 것이 어디 있느냐? 인간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정말 희망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냐? 그런 말들을 할지 모르지만 오늘 그리스도인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소망이고 부활이 소망이고 영생과 천국이 소망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고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힘을 내고 사는데요. 소망이 없다니 무슨 말인가? 베드로전서 1장 3, 4절에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한 기업이 우리의 소망이다.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간직한 기업이라 천국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천국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세상하고 다르죠. 세상에는 아무리 예쁜 꽃도 좀 지나면 시들어지고 이건 아직 안 시들어 꽤 오래 가는데 시들어지고 우리가 국화꽃은 벌써 다 시들어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유병익 집사님 국화재배에서 강화도에서 국화전시회도 하고 하셔서 한 번씩 하면은 또 예쁘게 잘 했던 국화꽃 우리 교회 좀 와서 좀 몇 주간 이렇게 또 하고 그러시곤 하는데 우리는 꽃을 위해서 돈을 드리잖아요. 이것도 또 어느 우리 성도님 교회 이것도 다 비싼 돈 주고 사셨을 테인데 그래도 도매하는 데서 어떻게 좀 알아서 사신다고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고 다 하지. 우리는 이거 하면 돈 든다고 해서 제가 여기 와서 온 이후로는 안 했어요. 이거 하는데 한 번씩 하는데 다 몇만 원씩 들고 몇 번만 하면 몇십만 원 돈 들고 하니까 그거 하지 말고 우리가 저 개척교회 지원하는 데 쓰는 게 훨씬 낫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느 데 얘기했지만은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개척교회 보내면 개척교회는 다 비싼 꽃장식 다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긴 했지만은요.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대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돈을 써야 복되니까 우리가 돈을 낭비하지는 않는다. 돈을 가치 있게 쓰도록 합시다. 그런 뜻에서 안 했습니다. 다 세상에 건 시들고 쇠해지지만 그러나 천국은 쇠하지 않는 더러워지지 않는 곳이다. 거기에 소망을 두십시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또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이제 임하는데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성경에 말하기를 주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이 지구가 불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불타서 다 불에 녹아지듯이 탄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불로 태우실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안 내려도 이 지구는 3차 세계대전만 일어나도 아마 불로 타버릴 것 같습니다. 요새 전부 다 핵을 감축한다고 미국과 소련이 핵 감축을 서로 논의하면서 많은 원자탄들을 스스로 자원해서 폐기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핵을 개발하고 은밀히 개발해서 싸워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핵 경쟁을 하듯이 하면 무서운 핵이 지금 인류가 보유하고 있는 핵만도 지구를 몇 번이나 다 깨트려버리고도 남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가공할 그런 위력을 가진 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핵을 지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이 지구가 3차 세계대전에 있어서 그냥 그야말로 막 가듯이 너 죽고 나 죽고 하자고 서로 핵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지구는 성경에 예언한 대로 완전히 불로 타버리는 그런 땅이 돼버리고 말 수도 있겠다. 주님께서는 이 지구가 불로 다 타버리는 때가 오고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마지막 날 지구는 불에 타 녹아버리게 되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국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도 천국과 새 예루살렘을 분명히 증거하기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될 것이고 새 예루살렘이 오게 될 것인데 그 아름다움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답다. 마치 표현하기를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결혼식 하기 전에 신부는 아마 최고로 아름다운 단장일 것입니다. 그 후에 그렇게 또 아름답게 단장하는 때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결혼하기 전에 신부는 제일 뽐냅니다. 광을 냅니다. 가장 아름답게 화장도 비싼 화장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옷도 가장 예쁘게 드레스를 보통 입지 않는 그런 멋있는 드레스 그러나 많이 파진 건 입지 마십시오. 성도들이 예쁜 드레스를 입고 그리고 머리에다가 또 뭐 관 같은 것도 뭐 쓰고 그렇게 하고 가장 아름답게 하고 결혼식을 합니다. 거기다 비유했습니다. 천국을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거기에 비유하고 그 세계는 다시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세계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은 그것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이 결국 나의 여정이 저 벽제 공동묘지 또 어디에 있는 이 인근의 공동묘지에 그것을 향하는 것이 나의 생이라면 허무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생의 목적이 그것이 아닙니다. 공동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의 목표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이요 또 죽은 자의 부활이요 성도의 영광스러운 영생하는 부활이요 그리고 천국과 영생의 세계가 우리의 소망이 확실합니까? 이 소망을 오늘 새벽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 세상은 참 너무 절망적이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 없는 자들, 하나님 없는 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는 자들일진데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이 썩어질 땅에 두지 말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약속에 두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또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을 알고 너무 몸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그래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잘 살고 있는 줄 압니다. 몸을 조금 염려하지 아이고 죽을까봐 내 죽을까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누가 나 너 죽여 그러면 아 겁낸다 그러지 않습니다. 죽이려면 죽여라. 죽으면 난 천국 가고 나중에 부활하게 될 것이니까 걱정 없다. 죽음을 겁내지 않고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처럼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순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우리는 처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 이 지식 든든히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도 힘있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도 우리가 잘 아는 소망의 내용이지만은 성도의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 성경 말씀의 중요한 구절들을 살피면서 다시 기억하고 다시 확인하고 우리가 이 절망적이게 보이는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을 든든히 붙들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죄악된 것, 세속적인 것,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다 극복하고 또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면서 늘 즐거이 달려가는 한 해의 삶, 우리의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